BOA 세계뉴스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정의용 한국 외교장관이 오늘 주요 7개국 G7 장관회의가 열리는 영국 런던에서 만나 한반도 비핵화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보도자료를 통해 블링컨 장관과 정의용 장관이 회동에서 미한동맹이 인도태평양과 세계 평화, 안보, 번영의 핵심 축임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장관은 또 코로나의 국제적 위협과 기후위기에 대처하는 위한 미한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한반도 비핵화를 향한 미국과 일본, 한국의 3자 협력을 포함해 공통 안보 목표를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협력한다는 약속을 강조했다고 국무부는 설명했습니다. 미한 외교장관 회동은 3일에서 5일 런던에서 열리는 G7 외교개발장관회의 계기로 열렸습니다. 한국은 G7 회원국은 아니지만 올해 의장국인 영국의 초청을 받았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앞서 이날 모테기 도시미스 일본 외무상과도 회동했습니다. 국무부에 따르면 두 장관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향한 미국, 일본, 한국의 3자 협력을 통해 이 문제를 대응하고 해결한다는 약속을 재확인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또 북한에 의한 납치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을 위한 미국의 약속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미얀마 각지에서 주말 동안 벌어진 쿠데타 저항 시위에 군부가 강경 진압에 나서며 또다시 유혈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현지 언론은 미얀마 보안군이 시위대를 향해 발포하는 등 강경 진압에 나서 최소 8명이 사망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얀마 군부는 국영방송을 통해 양곤 등지에서 지난 36시간 동안 적어도 11건의 폭발 사건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가 안정을 원하지 않는 일부 폭도들이 정부 건물과 도로에 사제폭탄을 설치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언론은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이 최근 특별정상회의를 열고 미얀마의 즉각적인 폭력 중단에 합의했지만 다시 유혈 사태가 일어나며 합의가 무력화됐다고 전했습니다. 최근에는 미얀마 소수민족 반군 세력과 정부군 간 무력 충돌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미얀마 북부 쿠진주에서 활동하는 카친 독립군은 오늘 미얀마군 헬리콥터 한 대를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이란의 해외 동결 자금을 풀어주는 대가로 미국 포로를 교환하기로 했다는 이란 국영방송 보도에 대해 즉각 부인했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어제 성명을 통해 포로 교환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어 우리는 이란에 구금되거나 실종된 미국인의 사건을 이란에 항상 제기한다며 그들이 가족과 다시 만날 수 있을 때까지 이를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란 국영방송은 앞서 복역 중인 미국 간첩 4명을 석방하는 대가로 70억 달러 동결 자금을 풀어주고 제재 회피 혐의로 체포된 이란인 4명을 석방하기로 했다고 이란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론 클라인 백악관 비서실장은 CBS 뉴스와 인터뷰에서 이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며 미국인 4명 석방에 관한 합의는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도 이란 ABC 방송 출연해 우스지야 빈에서 이란과 어떤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남은 간격을 좁히기 위해 여전히 가야 할 거리가 상당하다고 말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는 인도에서 누적 감염자가 곧 2천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에 따르면 인도에서는 2일 현재 총 1,992만 5천여 명이 코로나에 감염됐습니다. 특히 12일 연속 1일 신규 감염자가 30만 명을 넘어서고 있으며 지난달 30일에는 40만 명을 넘어 세계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는 전 세계 하루 신규 감염의 40%를 차지하는 규모입니다. 의료 전문가들은 실제 감염자는 정부 공식 집계보다 5배에서 최고 10배가량 많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의 지식 재산권 보호를 유예하는 방안을 세계무역기구 WTO와 곧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론 클레인 백악관 비서실장은 어제 미 CBS 방송에 출연해 미 무역대표부 캐서린 타이 대표가 WTO와 코로나 백신을 더 넓은 지역에 배분하고 면허를 허가하고 폭넓게 공유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5월 3일 월요일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가 완료됐으며 이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세심하게 측정된 실용적 접근법이라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백악관의 국가안보보좌관은 미국의 대북정책은 적대를 목표로 한 것이 아니라 해결을 목표로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바이든 행정부 대북정책의 핵심 내용으로 알려진 단계적 접근법을 북한이 받아들일지 주목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부분 지역에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은 2도에서 13도, 최고는 8도에서 17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2m, 서해 앞바다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가 완료됐습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세심하게 측정된 실용적 접근법이라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30일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가 마무리됐다고 밝혔습니다.
I can confirm that we've completed our DPRK policy review, which was thorough, rigorous, and inclusive.
사키 대변인은 이날 대통령 전용기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대북정책 검토가 완료된 사실을 확인하면서 이번 검토는 빈틈없고 철저하며 폭넓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우리는 외부 전문가와 과거 여러 행정부의 전임자들과 긴밀히 논의했다며 우리가 나아갈 길은 이들이 배우고 공유한 교훈에서 얻어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무부도 이날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가 완료됐음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When it comes to specifics of the policy, I won't be reviewing any of that from here. But what I will say is to confirm that we have completed our DPRK policy review.
잘리나 포터 수석 부대변인은 이날 전화 브리핑에서 대북 정책과 관련한 세부 내용은 밝히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정책 검토가 완료됐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우리의 목표는 여전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Our goal remains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with a clear understanding that the efforts of the past four administrations have not achieved this objective.
또 지난 4개 행정부의 노력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분명한 이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키 대변인은 우리의 정책은 일괄 타결 달성에 초점을 두지 않을 것이며 전략적 인내에 의존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Our policy will not focus on achieving a grand bargain, nor will it rely on strategic patience.
그러면서 우리의 정책은 북한과의 외교에 열려있고 이를 모색하는 세심하게 조정된 실질적 접근법을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는 미국과 동맹국, 주둔병력의 안보를 강화하는 실질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키 대변인은 우리는 이 과정의 모든 단계에서 한국, 일본, 다른 동맹국들과 계속해서 협의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앞서 이날 워싱턴포스트 신문은 익명의 행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부장관, 마크 밀리 합참의장으로부터 지난 수개월간 검토를 거친 대북정책을 최종 보고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정책 검토 완료를 공식 발표한 건 출범 100일 만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 직후 대북정책 전면 재검토 계획을 밝히고 지난 수개월에 걸쳐 북한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의 폐기를 위한 방안을 검토해왔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워싱턴포스트 신문과 인터뷰에서 대북 협상에서 일괄 타결이나 전부 아니면 전무식 접근 방식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며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단계적 합의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또 바이든 행정부는 비핵화라는 최종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북한에 대한 제재 압박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관건은 북한의 부분적 비핵화 조치에 대한 대가로 미국이 제재 완화를 제공할지 여부입니다. 이와 관련해 또 다른 고위 당국자는 이 신문에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은 신중하고 조정된 외교적 접근 방식이라며 비핵화라는 최종 목표를 갖고 북한의 특정 비핵화 단계에 완화를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고위 당국자는 또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접근법은 2018년 미북 정상이 서명한 싱가포르 합의와 다른 기타 합의들을 기반으로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밖에 당국자들은 이 신문에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과 북한 문제에서 협력하고 국무부 북한 인권특사를 임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당국자들은 또 바이든 행정부가 새 대북 전략을 북한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미국의 대북 정책은 적대를 목표로 한 것이 아니라 해결을 목표로 한 것이라며 궁극적으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날 미국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의 대북 접근법이 모두 통하지 않았는데 왜 그 중간 노선이 가능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그런 궁극적 목표를 향해 외교에 관여할 준비가 돼 있지만 목표를 향한 길에서 우리가 진전을 이루도록 도울 수 있는 실용적 조치들을 모색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또 전부 주고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주고받지 않는 방식보다는 더욱 조정되고 실용적인 신중한 접근법이 북한 핵 프로그램이 가하는 도전을 줄이는 방향으로 실질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을 가장 높인다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또다시 미국과 한국을 겨냥해 이딴 비난 담화를 내놓으면서 한반도 긴장을 끌어올리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대북정책 마무리 시점에서 자신들의 협상력을 극대화하려는 의도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2일 미국과 한국을 겨냥한 비난 담화 3건을 조선중앙통신 등 관영매체를 통해 잇따라 발표했습니다. 담화들은 조 바이든 행정부의 핵과 인권을 둘러싼 대북정책과 한국 내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각각 비난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최근 대북정책 검토를 완료하고 이달 말 미한 정상회담 등을 통해 한국과 전략을 조율하려는 상황에서 긴장을 조성하면서 기선제압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북한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겨냥해 사안별로 외무성 대변인과 권정근 외무성 미국 담당 국장 명의의 담화 두 건을 발표하며 강한 실망과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권 국장은 북한의 핵 위협에 외교와 단호한 억지로 대처하겠다고 한 바이든 대통령의 의회 첫 연설에 미국의 새로운 대북정책의 근간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선명해진 이상 부득불 상응한 조치를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며 시간이 흐를수록 미국은 매우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외무성 대변인 명의 담화는 미 국무부 대변인이 탈북민단체 등이 주관한 북한 자유주간을 맞아 북한 인권 상황을 비판한 데 대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한 모독이라며 미국이 전면 대결을 준비하고 있다는 뚜렷한 신호로 앞으로 미국의 새 정권을 어떻게 상대해야 하는지 명백한 답변을 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국 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북한 측 담화들이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가 마무리됐다는 사실이 공개된 직후 나왔다는 점에서 자신들이 요구했던 대북 적대시 정책 우선 철회 요구에 대한 긍정적 신호가 없는 데 대한 불만 표출로 분석했습니다.
북한은 이미 자체 판단을 내렸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3월 달에 최선희 김여정 대미 담화 언급이 있었고요.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 의회 연설, 그다음 백악관의 대북정책 검토 종료 발언 이후에 바로 반응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결국 예상하고 있었다. 새로운 건 없다. 그다음에 우리는 대북 적대시 정책 강대 강으로 나가겠다. 요것으로 요약이 되거든요.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신범철 외교안보센터장도 담화에서 거론된 핵이나 인권 문제는 북한이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으로 여기는 사안들이라며 다만 윤곽이 드러난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엔 협상 의지도 담겨있다는 점에서 향후 협상력 제고를 염두에 둔 계산된 행동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담화의 수위나 표현 방식이 비교적 온건하고 미국을 겨냥한 전략 도발에 나서지 않고 있는 점 등으로 미뤄 북한이 향후 협상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있다는 게 신센터장의 관측입니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미국과 단계적 비핵화 협상이 재개된다 하더라도 초기 보상을 많이 받아내는 것이 관건이 될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미국이 어떠한 발표가 나왔을 때 그것에 만족하거나 수용한다는 표현보다는 불만을 표현하고 그럼으로써 협상력을 극대화를 시도하는 거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담화는 한국 정부를 겨냥했습니다. 김 부부장은 한국 정부가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방치한다면서 남쪽에서 벌어지는 쓰레기들의 준동을 심각한 도발로 간주하며 상응한 행동을 검토해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지난달 25일에서 29일 비무장지대 인접지역에서 대북전단을 날렸다고 주장한 데 대해 한국 정부의 책임을 물은 겁니다. 김영석 전 한국통일부 차관은 체제와 최고 존엄에 대한 비난이 담긴 대북전단에 대한 북한의 예민한 반응이 재현된 것이라면서도 오는 21일 미한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 한국을 통한 간접적인 대미 압박이기도 하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김 전 차관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미한 정상회담을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며 임기 말에 접어드는 문재인 한국 정부를 통해 바이든 정부의 대북 협상 구체안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만들어지도록 압박하려는 의도라고 풀이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미국과 한미 정상회담이 있고 그리고 자신들이 보기에는 그래도 가장 이제 자신들의 입장을 이제 이해하는 바탕에서의 메시지가 계속 나오는 거니까. 그리고 미국이 한국과도 이제 북한 문제 할 때 이제 협의한다라고 하는 걸 이제 계속 이야기하니까 이제 한국 정부가 필요한 거죠.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세 건의 북한 담화가 주체와 내용을 달리하고 있지만 결국 미국을 겨냥하고 있고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교수는 특히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는 미국에 대한 전략 도발이 부담스러운 현 상황에서 대남 도발을 통한 대미 간접 압박에 나서는데 명분을 쌓아가는 과정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은 앞서 지난 3월 미한 연합훈련을 앞두고 담화를 통해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정리, 금강산 국제관광국과 관련 기구 폐지, 9.19 남북군사합의서 파기 등을 위협한 바 있습니다.
군사 분야에서는 9.19 남북 군사합의 파기가 심각한 문제지 않습니까? 이걸 파기한다라는 거는 실질적인 무력 시위, 예를 들어서 해안포 사격 같은 거, 그런 거를 할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면은 한반도 긴장이 급속도로 그 단기간에 고조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걸 통해서 자신들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또 당연히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압박을 한다라는 그런 셈법이 있어 보여요.
한편 북한은 이번 대미 담화의 경우 대내 매체인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게재하지 않은 것과 달리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노동신문에 공개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검토를 완료한 대북정책의 성공 여부는 세부 내용에 달렸다고 밝혔습니다. 대북정책의 핵심 내용으로 알려진 단계적 접근법을 북한이 받아들일지 또 이를 통해 비핵화 목표 달성이 가능할지 주목된다는 것입니다. 함지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 카운슬 선임 연구원은 30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언론 등을 통해 드러난 바이든 행정부의 새 대북 정책 내용을 근거로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는 단계적 접근법의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매닝 연구원은 바이든 행정부가 단계적 접근법이 이전 접근법보다 더 성공적으로 여기고 있지만 이 접근법의 개념은 군축이라며 이는 신뢰할 만한 결과를 내기 힘들다고 주장했습니다.
They think that so-called phased approach will be any more successful than previous approaches. It doesn't use the word arms control.
매닝 연구원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단계적 접근법을 내세운 미국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서도 이는 김 위원장의 목표인 합법적 핵 보유국에 더 가까워질 수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단계에서 대화가 중단되더라도 김 위원장은 핵 보유의 정당성을 확보했다고 여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단계적 접근법이 과거에도 실패했던 정책이었다며 단계적 접근법과 같은 큰 틀이 아닌 북한을 어떻게 대화 테이블로 이끌지 등 세부적인 내용이 핵심이라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프랭크 엄 미국 평화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새 대북 정책으로 소개된 세심하게 측정된 대북 접근법은 새로운 길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새 대북정책은 제네바 합의와 6자 회담, 229 합의,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에서 일부 제재 완화 등을 통해 미국이 시도했던 것들과 정확히 맞아떨어진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새 대북정책은 북한이 대화 테이블로 돌아올 때만 작동할 것이라며 문제는 그렇게 하기 위해 어떻게 할 것인지 여부라고 지적했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미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도 이 같은 견해에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Some preliminary thoughts are They're continuing to emphasize that this is a new approach or a new policy different.
공개된 내용으로 유추해 볼 때 바이든 행정부가 새로운 접근법 혹은 이전 행정부와 다른 정책을 펼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현재 언급되고 있는 단계적 합의는 1994년 제네바 합의 등 과거 여러 합의는 물론 미국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도 논의됐던 내용이라고 말했습니다. 켄 고스 미 해군 분석센터 국제관계국장은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려는 새 대북정책은 상호적인 접근을 추구하고 있다며 현 상황에서 북한이 이를 받아들일지 여부에 주목했습니다.
They seem to want to have the kind of a reciprocity thing which Steve Biegun was actually a big fan of.
고스 국장은 상호적 접근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국무부 부장관을 지낸 스티븐 비건 전 대북특별대표가 선호했던 방식이라며 한때 미북 간 전쟁 위기가 고조됐던 트럼프 행정부 땐 충분히 통하는 아이디어였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끝나고 김정은 위원장이 다른 길을 모색한다고 말한 현 시점에서는 이런 방식이 작동할지 의문이 간다고 말했습니다. 새 대북 정책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도 있었습니다. 해리 카지아니스 미 국익연구소 국장은 새 대북 정책의 세부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정확한 분석은 어렵다면서도 바이든 행정부가 싱가포르 합의를 초석으로 삼고 있다는 보도는 고무적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good thing the Biden administration did, according to the Washington Post report, is they did acknowledge that the Singapore statement.
미북 양측이 동시에 양보하는 방식으로 단계적 접근과 상호적 접근을 한다고 북한에 밝히고 이후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서서히 줄여나가면서 신뢰를 쌓는 건 바이든 행정부가 승리할 수 있는 부분이란 겁니다. 클링네 연구원은 언론을 통해 새 대북 정책에 대해 설명한 미 정부 당국자가 새 접근법을 시행하는 중에도 제재와 압박을 유지하겠다고 한 점에 주목하면서 개인적으로 고무적인 발언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새 대북 정책에 대한 북한의 반응이 긍정적이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매닝 연구원은 북한이 비건 전 국무부 부장관의 대화 제의를 거부하고 올해 2월엔 바이든 행정부의 접촉도 거절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He's the one that walked away from Steve Biegun's entreaties to talk. He's the one that would not respond to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려는 새 대북 정책이 이전과 달라지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이 대화 제의를 받아들일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켄 고스 국장은 새 대북 정책의 성공 여부는 구체적인 정책 추진에 있다면서 대북 정책이 작동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미국이 먼저 양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정치 상황을 고려할 때 미국이 아닌 북한이 먼저 양보를 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밖에 없다면서 따라서 개인적으로는 새 대북 정책이 작동할 것이라는데 회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politically the only one you really can sell is that the North Koreans make the first concession because remember anything
고스 국장은 트럼프 행정부 땐 북한이 제재 완화를 위해 핵을 포기하려 했던 시기가 있었고 당시였다면 지금과 같은 새로운 접근법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북한이 미국의 양보를 요구하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대미, 대남 대화 공세에 대해 한반도 긴장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미한 양국 노력에 호응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통일부는 북한이 2일 미국의 대북정책 기조와 한국 내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반발하는 담화를 연이어 내고 상응 조치를 하겠다고 경고한 데 대해 긴장조성 행위를 하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의 3일 브리핑 발언 내용입니다.
정부는 북한을 포함한 어느 누구도 한반도에서 긴장을 조성하는 행위를 하는 데 대해 반대하며 한반도 평화 정착과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이 대변인은 또 북한은 한반도에 긴장을 조성하지 않고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겠다는 남북 정상선언의 합의 당사자라며 합의의 정신 그리고 합의의 취지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한국 외교부도 2일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를 비난한 북한의 담화에 대해 한국 정부는 미한 양국의 노력에 대한 북한의 긍정적 호응을 기대하고 있으며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 정부는 미국과의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미북 대화 조기 재개를 통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 달성을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 검토가 마무리되고 북한이 즉각적으로 반발하는 가운데 한국 정부의 향후 역할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한국 청와대는 2일 미한 양국은 동맹 현안 관련 정보를 공유하며 긴밀히 협의하고 있고 이번 대북정책 검토 결과에 대해서도 미국 측으로부터 사전에 상세한 설명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한국과의 조율을 거쳐 대북정책 검토를 끝낸 만큼 양국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 마련이라는 다음 단계로 나아갈 여건이 만들어졌다는 평가입니다. 특히 오는 21일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이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회담까지 기간 동안 미한 양측 간의 보다 구체적인 대북 협상안에 대한 집중 논의가 예상됩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박사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화 재개를 강조한 한국 정부의 입장이 어느 정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미북 간 물밑 접촉 과정에서 한국의 역할이 중요할 수 있다고 내다보았습니다.
미국이 지금 대북 정책의 아웃라인을 이제 공개하게 되면은 그 공개된 아웃라인에 대해서 아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일정하게 이제 그 정상 수준의 언어로 뭔가 그게 표현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나서 이제 북한의 반응을 기대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북한의 반응을 기대하는 과정에서 미국이 물밑 접촉을 시도할 가능성도 있고 그 물밑 접촉을 한국이 대신할 수도 있거든요.
홍 박사는 미국의 고위 당국자가 최근 워싱턴 포스트에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접근법은 2018년 미북 정상이 서명한 싱가포르 합의와 다른 기타 합의들을 기반으로 할 것이라고 밝힌 점에 주목했습니다. 홍 박사는 한국 측에서 미국에 북한에 대한 보다 과감한 초기 관계 개선 조치의 필요성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종전선언이나 대규모 인도적 지원 등을 예로 꼽았습니다. 반면 민간 연구기관인 아산정책연구원 차두현 박사는 바이든 행정부 들어 한국 정부의 중재자 역할이 오히려 더 까다로워진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차 박사는 바이든 행정부가 인권과 민주주의 가치를 외교정책의 전면에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북한으로선 트럼프 행정부 시절과 비교해 자신들에 대한 경제 제재 완화 이외에 또 하나의 숙제가 던져진 꼴이라며 그만큼 한국의 중재자 역할도 어려워졌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제재에 이어서 인권이라는 하나가 더 붙은 거예요. 대화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거기서 중재적인 요인을 하겠다면은 한국이 거기에 대해서 제재 문제하고 인권 문제 두 개를 가지고 미국하고 북한 간에 어떤 제3의 입장을 내놔야 되는데 어차피 인권 문제 지금 대북전단 중지법으로 나오고 대북 제재 빨리 풀어야 된다는 법으로 나오면 그건 중재의 역할이 아니란 말이에요. 북한 편을 드는 거지.
또 다른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신범철 외교안보센터장은 미국이 종전선언에 대해선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따른 상응 조치로 보기 때문에 대화 재개를 위한 선결 방안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적다며 한국 정부는 바이든 행정부의 유연한 외교적 접근에 초점을 맞춘 협의를 통해 조속한 대화 재개를 이끌어내려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바이든 행정부 첫 100일간 좋은 출발을 했으며 중국도 미국이 거둔 성과를 인식하고 있다고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주의가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데 국정 운영을 집중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이든 대통령 국정 운영의 중심 원칙은 민주주의 체제의 성과라고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30일 밝혔습니다.
Can democracies deliver? And he's really focused on that as one of the central organizing principles of his presidency. And that's why foreign policy is domestic policy and domestic policy is foreign policy.
설리번 보좌관은 이날 아스펜 연구소가 주최한 화상 포럼에서 미국의 힘을 구성하는 근본 원천, 즉 기반 시설과 혁신의 수준은 경쟁국들과 적국, 동맹과 파트너의 미국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준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정책은 곧 외교 정책과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미국의 가장 큰 능력이 회복과 재건을 통해 재개하는 데 있다는 점을 국제사회가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바이든 정부가 첫 100일 동안 좋은 출발을 했다며 중국도 그 성과들을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구조계획으로 명명된 경기 부양안이 나온 뒤 올해 경제 성장률 예상치가 6.5%로 상향 조정되고 기술과 혁신, 교육 분야의 대규모 투자 계획이 공개됐으며 동맹관계를 강화했고 쿼드가 승격됐다는 것입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인도태평양 지역 4개국 협의체 쿼드가 근본적으로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면서도 결과적으로는 중국을 더 잘 관리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The Quad is not fundamentally about China. It's about this affirmative agenda that these four capable democracies can set. And the outcome of that, not the point of it, but the outcome of it.
쿼드는 유능한 민주주의 국가들인 미국, 일본, 호주, 인도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기후변화, 해양 안보 등 다양한 도전에 대응하고 사이버와 새로운 기술, 항행의 자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제에 대한 규칙을 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놀라운 기반이라는 것입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최근 쿼드 정상회의에서 중국과 중국이 제기하는 도전에 대해 얘기했다며 쿼드가 근본적으로 중국에 대한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중국의 행동과 활동, 공격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더 나은 맥락과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미국은 중국을 억누르고 신냉전을 시작하거나 분쟁을 일으키려는 게 아니라 중국과 열심히 경쟁하고 미국적 가치와 보편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때에 따라 중국을 반박하려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바이든 대통령의 외교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접근법은 원칙에 입각하고 실용적이며 세계 정상들과의 개인적 관계에 기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미국의 이익을 지키면서 복잡하고 어려운 관계들을 관리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화상포럼에 참여한 캐슬린 힉스 국방부 부장관은 현재 미국이 북한 등 다양한 위협에 동시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And today is no different. From COVID-19 to climate change, from Russia to Iran and North Korea, from advanced technology and weapons proliferation.
코로나, 기후변화, 러시아, 이란, 북한을 비롯해 선진 기술, 무기 확산, 권위주의, 극단주의 등에 대응해 미군은 끊임없이 다양한 시간과 공간 속에서 위협을 평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힉스 부장관은 특히 중국을 추격하는 위협으로 규정하며 중국은 국제 시스템과 미국의 이익에 도전을 제기할 수 있는 경제적, 군사적, 기술적 능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군은 중국에 대응한 외교와 경제 정책에 보조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티븐 비건 전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는 이날 바이든 외교정책에 대해 한 가지 비판을 하자면 너무 전통적이고 예측 가능하다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때로는 파격적 기회를 모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건 전 부장관은 이어 트럼프 행정부의 가장 큰 성공은 파격에서 나왔다며 미북 정상회담을 사례로 꼽았습니다.
And I think that's where the previous administration actually had its greatest successes. Is when it acted unconventionally. At a minimum, the President Trump tested the proposition that the North Koreans have long advanced, which is that if only the leaders could meet.
미북 정상이 만나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북한의 오랜 주장을 트럼프 대통령이 시험했다는 것입니다. 비건 전 부장관은 자신이 2년 반 동안 북한 측 대표들과 만나는 동안 북한의 현 주소, 정권의 속성, 앞으로 나갈 방향에 대한 막대한 정보를 얻었으며 긴장 고조의 시기를 넘기고 한반도의 안정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의 합참의장들이 최근에 만난 것은 삼각협력복원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미국의 안보 전문가들이 평가했습니다. 미한, 미일 간 의사소통 노력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 합동참모본부는 30일 하와이에서 미한일 합참의장 회의가 개최됐다고 발표하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세계적 대유행 이후 세 나라 합참의장의 첫 대면 모임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과 원인철 한국 합참의장, 야마자키 고지, 일본 통합망류장 외에도 필립 데이비슨 인도태평양 사령관과 후임인 존 아클리노 신임 사령관, 케빈 슈나이더 주일미군 사령관이 동석했고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은 화상으로 회의에 참여했습니다. 삼국 합참의장은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면서 영내 규범 기반 국제질서 증진의 중요성을 논의했다고 미 합동참모본부는 밝혔습니다. 특히 영내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기 위해 상호 노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미 합참은 전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밀리 의장은 미국은 모든 범위의 군사 능력을 동원해 확장 억제를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한일 양국에 대한 철통 같은 방어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한국의 원 의장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 안정을 위한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야마자키 막료장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의 완벽한 이행을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안보 전문가들은 이번 합참의장 회의가 바이든 행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삼각협력 복원을 위한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한미연합사령관을 지낸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 전후의 KDVA 회장은 30일 VOA에 미국은 한일관계 개선을 이끌 수 있는 중요한 촉진자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우선 3자 간 대화를 이끌어내는 소통로가 신뢰 구축의 첫 단계로서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한일 간 과거사 문제나 일본의 군사대국화 우려가 여전히 협력의 장애로 작용할 수 있다는 시각에 대해서 정당한 우려라며 또한 일부 경우엔 근거 없는 두려움에 기초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These are legitimate concerns in some cases. They're also fears that are not founded on anything.
이 같은 불신은 한일 간 관계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지표이며 결국 양자가 신뢰 구축을 위한 첫 걸음을 내딛기 위해서는 이번 미한일 3국 합참의장 대화 같은 행사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최근 미 회계감사원이 지난해 미한일 3국 미사일 추적 훈련인 퍼시픽 드래곤을 실시한 사실을 처음 공개한 것과 관련해서도 미한일 간의 입장 차이에도 불구하고 공동으로 협력할 분야가 많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고 말했습니다.
The fact that exercises occurred or that they were trilateral in nature makes a difference. The trilateral relationship has always been.
브룩스 전 사령관은 당초 군 당국이 2016년 이래 이 훈련 실시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건 준비 태세, 억제력, 동맹 안심 가운데 준비 태세를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간주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미한일 삼각관계는 이 같은 공동 이해에 따라 항상 유지되고 있다며 많은 사람들이 특정 의제에 대한 갈등과 입장차만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향후 미한일 삼각 군사 협력에 장애가 많다고 보는 지적도 미국의 안보 전문가들 사이에 제기됩니다. 브루스 베넬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고도화는 그동안 일본 열도를 후방기지로 간주했던 일본의 안보 셈법에 근본적인 변화를 야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And Japan is responding in turn. We're prepared to do that. But to do that, you have to also let us defend.
최근 일본 정치권에서 적기지에 대한 선제 타격론이 지지를 받고 있는 이유도 북한의 고도화된 사거리 역량 때문에 더 이상 수동적인 미사일 방어만으로는 일본의 방위를 담보할 수 없다는 셈법이 반영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은 북한에 대한 협력을 지지하는 대가로 미국의 유사시 일본 자체 방위를 개선할 수 있는 모든 범위의 선택지를 요구하고 있지만 한국이 반대하면서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실제로 일본의 방위성 관계자들은 북한의 사거리 확장으로 더 이상 일본은 후방기지가 아니라며 한반도 문제에서 일본의 군사적 발언권을 반영해주길 촉구하고 있습니다. 다카시 스기오 일본 방위성 방위연구소 정책 시뮬레이션 실장은 지난해 1월 허드슨 연구소가 주최한 대담에서 일본이 배제된 영내 지휘 통제 구조를 대표 없는 과세라고 비판하면서 미한일 삼각공조를 이끌어낼 수 있는 지휘 통제 구조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베넬 선임 연구원은 미국의 입장에서 한반도 유사시 일본의 협력은 병력 지원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며 한국 사회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미한 정부의 소통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일부 일본의 정치권에서 과거사를 부인하거나 감정을 자극하는 발언이 나오는 것 역시 한국 사회 내 반일 감정을 조장하고 삼각협력을 방해하는 요소라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미일 간의 소통도 분명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한반도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쉬운 뉴스 흥미로운 소식 뉴스 동서남북입니다. 북한은 최근 평양에서 청년 동맹 대회를 열고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 제거를 강조했습니다. 북한 당국이 왜 청년 세대에 대한 사상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인지 최은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은 지난 4월 27일 평양에서 청년 동맹 제10차 대회를 열었습니다. 북한관영 조선중앙방송입니다.
김일성 김동일주의 청년동맹 제10차 대회가 4월 27일 수도 평양에서 개막됐습니다.
박철민 청년동맹중앙위원장은 이날 사업총화보고를 통해 조직들에서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 현상을 쓸어버리고 사회주의 생활양식을 확립하기 위한 투쟁을 벌이자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대규모 청년동맹 대회를 연 것은 지난 2016년 이후 5년 만입니다. 청년동맹은 14세부터 30세까지 당원이 아닌 북한의 모든 청소년과 학생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해 있는 노동당의 외곽 조직입니다. 조직도 평양과 도시군, 지역과 학교, 공장, 그리고 인민군에 촘촘하게 짜여져 있습니다. 북한은 청년동맹을 노동당의 후비대로 부르며 체제 지지 세력으로 양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집권 초기부터 청년 중시를 표방하면서 청년들을 지지 기반으로 삼기 위해 힘을 기울였습니다. 김 위원장이 2015년 노동당 창건 70주년 열병식 연설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인민 중시, 군대 중시, 청년 중시, 혁명적 당의 생명이 있고 힘이 있으며.
실제로 김 위원장은 각종 행사를 열면서 청년 세대를 각별히 챙겨왔습니다. 2012년부터 매년 청년절 경축 체육대회와 청년중앙예술선전대 무도회를 열었으며 2016년에는 청년동맹 구차대회를 성대하게 개최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또 청년동맹 출신 젊은 인사들을 대거 권력의 핵심에 배치했습니다. 항일빨치산 최연의 아들이자 청년동맹위원장을 지낸 최룡해는 정치국 상무위원을 거쳐 지금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됐습니다. 또 청년동맹 제1비서 출신인 최휘는 노동당 정치국 위원으로 임명됐습니다. 사로청 위원장 출신인 지재룡은 중국 주재 북한 대사로 발탁했습니다. 이와 함께 김정은 위원장은 수십 년간 당정군의 상층부를 차지해왔던 노세한 혁명 1세대와 2세대를 대거 젊은 세대로 물갈이했습니다. 예를 들어 북한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정치국의 경우 2016년 7차 당대회 때 정치국 위원 17명의 평균 연령은 76.2세였습니다. 그러나 올 1월 열린 8차 당대회에서 정치국원의 평균 나이는 67.2세로 9살가량 젊어졌습니다. 또 노동당 중앙위원회 위원과 후보위원은 물론 인민군 사단장, 군단장도 40-50대 젊은 간부가 기용된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입니다.
상당히 젊어졌고요. 특히 군 같은 경우도 간부들 연령들이 장성 연령이 상당히 낮아졌습니다. 상당 부분 세대 교체를
북한의 청년 세대도 젊은 나이에 최고 지도자가 된 김정은 위원장에게 큰 기대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김 위원장이 세대 교체를 통해 청년층에 힘을 실어주는 한편 아내 리설주와 팔짱을 끼고 공식 석상에 나타나거나 미국 농구 선수 데니스 로드먼을 초청하고 모란봉 학단을 창설하는 등 자유로운 신세대의 면모를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과 청년 세대의 밀월 관계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특히 2019년 2월 미북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북한 당국은 청년에 대한 사상 교육과 통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4월 6일 평양에서 열린 당세포 비서대회에서 언급한 내용입니다.
청년들이 옷차림과 머리 단장, 언행,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어머니처럼 세심히 보살피며 정신 문화 생활과 경제도덕 생활을 바르게 고상하게 해나가도록 늘 교양하고 통제해야 합니다.
북한 젊은 세대의 변화에 대해 윌리엄 브라운 미 조지타운 대 교수는 김정은 위원장이 2018년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 주민들의 기대감을 높여놨기 때문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He's really raising the expectations of the people. So in economics, that's one thing we pay a lot of attention to.
현재 청년 동맹원들은 1991년부터 2007년까지 태어난 북한의 젊은이들입니다. 이들은 최악의 경제난을 겪던 고난의 행군 시기에 태어나거나 청소년기를 보낸 장마당 세대입니다. 장마당 세대가 부모 세대와 다른 가장 큰 특징은 노동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심보다는 돈벌이에 관심이 많다는 점입니다. 함경북도 함흥에 살다가 2001년 한국으로 망명한 탈북민 박광일 씨입니다.
그러니까 장마당 세대는 국가에 대한 충성심보다는 일단은 생계라는 먹고 살아야 되는 문제가 지기주 문제라고 하는데 정부보다는 개인의 삶, 그러한 인식으로 바뀐 것이죠.
생계와 돈벌이를 중시하는 장마당 세대의 가치관은 결혼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북한의 1등 신랑감은 보위부원, 군과 당 지도원, 군복무자, 그리고 당원의 순서였습니다. 지금도 보위부원은 1순위 신랑감입니다. 그러나 2순위부터는 순위가 바뀌어 운전기사, 택시기사, 탈북민 가족이 인기라고 탈북민들은 말합니다. 함경북도 라진에 살다가 2014년 한국으로 망명한 윤설미 씨가 유튜브에서 북한의 결혼 풍속에 대해 설명하는 장면입니다.
매파들 장가를 가야 될 아들이 있다 이러면 딱 이렇게 가서 얘기를 하죠. 아, 그 사람 지금 어디 보이지도원이래. 그럼 1등. 아, 그 사람 운전기사고 택시 운전기사. 오, 대박. 아, 그 집 한라산 좋고. 오,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탈북민들이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과 연결된 사람들은 꾸준히 성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장마당 세대는 어렸을 때부터 10년 이상 남한의 노래와 드라마를 접한 세대이기도 합니다. 다시 탈북민 윤설미 씨가 자신이 북한에서 본 한국 드라마를 설명하는 대목입니다.
네, 저는 이제 중학교 때부터 대한민국 드라마를 엄청 좋아했죠. 처음으로 제가 봤던 드라마는 가을 동화였습니다. 가을 동화, 천국의 계단, 장군의 아들, 뭐 어린 1990년도 후반대 유명했던 드라마들인데
이렇듯 장마당 세대들은 어렸을 때부터 자본주의와 한국 문화 한류에 젖은 세대이기 때문에 사상 통제가 잘 안 될 것이라고 조한범 박사는 말했습니다.
장마당은 자기가 돈을 벌어서 먹고 사는 세대거든요. 그러니까 국가나 당에 대해서 고마워할 필요가 별로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장마당 세대의 딜레마, 김정은 체제의 딜레마는 그게 제공이 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일방적인 어떤 강요형, 청송 유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한결 나타날 수밖에 없죠.
북한의 청년 세대는 지금 김정은 정권의 골칫거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북한 정권이 강압적인 사상 교양과 통제로 이들의 불만을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북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북한은 대부분 지역에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함경남북도에는 눈이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최저기온은 2도에서 13도, 최고는 8도에서 17도 분포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2m, 서해 앞바다는 0.5 내지 1.5m가 되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북도, 자강도, 황해남북도 전 지역에 비가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평양은 최저기온이 11도, 최고는 16도로 예상됩니다. 남포도 최저가 11도, 최고 16도가 되겠습니다. 신의주는 최저 10도, 최고 14도, 강계 최저 7도, 최고 14도, 해주는 오후에는 맑겠습니다. 최저 11도, 최고 14도입니다. 사리원 흐리고 비가 내리고 최저 11도, 최고 16도입니다. 함흥은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겠고 최저 10도, 최고 14도. 장진 흐리고 가끔 비 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최저 2도, 최고 12도. 해산 흐리고 비가 내리고 최저 5도, 최고 14도. 원산 흐리고 가끔 비 내리고 최저 12도, 최고 16도. 청진 가끔 비가 내리고 최저 8도, 최고 14도. 선봉 구름 많겠고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6도, 최고 14도입니다. 삼지연은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겠고 눈이 내릴 때도 있겠습니다. 최저 2도, 최고 8도입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는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에서 오전에 0.5 내지 1.5m, 오후에는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동해 먼바다는 오전에 1 내지 2m, 오후에는 1 내지 3m로 비교적 높게 일겠습니다. 서해 흐리고 비가 내리고 물결은 앞바다에서 0.5 내지 1.5m, 서해 먼 바다는 1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3부를 보내드렸습니다. 비오의 한국어 저녁방송 잠시 후에 세계 뉴스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인종, 다양한 문화가 한데 어울려 사는 나라,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은 용감입니다. 위대한 정치인, 발명가, 탐험가, 기업가.
Bill Gates is the richest he's ever been.
이 미국의 대통령 1년간 보수가 40만 달러인데요. 게이츠는 그보다 두 배가
세계 최강의 아메리카를 건설하는데 앞장선 이들입니다.
네, 오늘의 미국이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국 건국 초기 광대한
그러나 각계 각층에서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도 이 나라를 조화롭게 이끌어가는데 빼놓을 수 없는 공로자들입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나이에 처음 붓을 들어
오늘 소개해드리는 마담 CJ 워커도 20년 동안 옷을 빠는 일을 했습니다.
좌절하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생활에 지친 사람들에게 활력을 불어넣는 이들도 이 사회의 영웅들입니다. You think. 오늘날에 미국을 읽어놓은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 인물 아메리카. 매주 목요일 저녁과 금요일 아침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비오웨이 세계 뉴스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정의용 한국 외교장관이 오늘 주요 7개국 G7 장관회의가 열리는 영국 런던에서 만나 한반도 비핵화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레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보도자료를 통해 블링컨 장관과 정의용 장관이 회동해서 미한 동맹이 인도태평양과 세계 평화, 안보 번영의 핵심 축임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장관은 또 코비드의 국제적인 위협과 기후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미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한반도 비핵화를 향한 미국과 일본, 한국의 3자 협력을 포함해 공동 안보 목표를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협력한다는 약속을 강조했다고 국무부는 설명했습니다. 미한 외교장관 회동은 3일에서 5일 런던에서 열리는 G7 외교개발 장관회의를 계기로 열렸습니다. 한국은 G7 회원국은 아니지만 올해 의장국인 영국의 초청을 받았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앞서 이날 모테기 도시미스 일본 외무상과도 회동했습니다. 국무부에 따르면 두 장관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향한 미국, 일본, 한국의 3자 협력을 통해 이 문제를 대응하고 해결한다는 약속을 재확인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또 북한에 의한 납치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을 위해 미국의 약속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미얀마 각지에서 주말 동안 벌어진 쿠데타 저항 시위에 군부가 강경 진압에 나서며 또다시 유혈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현지 언론은 미얀마 보안군이 시위대를 향해 발포하는 등 강경 진압에 나서 최소 8명이 사망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얀마 군부는 국영방송을 통해 양곤 등지에서 지난 36시간 동안 최소 11건의 폭발 사건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가 안정을 원하지 않는 일부 폭도들이 정부 건물과 도로에 사제 폭탄을 설치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언론들은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이 최근 특별 정상회의를 열고 미얀마의 즉각적인 폭력 중단에 합의했지만 다시 유혈 사태가 일어나며 합의가 무력화됐다고 전했습니다. 현지 인권단체인 정치범 지원협회에 따르면 지난 2월 1일 군부 쿠데타 이후 759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미국은 이란의 해외 동결 자금을 풀어주는 대가로 미국 포로를 교환하기로 했다는 이란 국영방송 보도에 대해 즉각 부인했습니다. 레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어제 성명을 통해 포로 교환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어 우리는 이란에서 구금되거나 실종된 미국인의 사건을 항상 제기한다며 그들이 가족들과 다시 만날 수 있을 때까지 이를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란 국영방송은 앞서 복역 중인 미국 간첩 4명을 석방하는 대가로 70억 달러 동결 자금을 풀어주고 제재 회피 혐의로 체포된 이란인 4명을 석방하기로 했다고 이란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론 클라인 백악관 대변 비서실장은 CBS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 보도는 사실이 아니며 미국인 4명 석방에 대한 합의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도 이날 ABC 방송에 출연해 오스트리아 빈에서 이란과 어떤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남은 간격을 좁히기 위해 여전히 가야 할 거리가 상당하다고 말했습니다. 백신 공동구매 국제 프로젝트인 코백스 퍼실리티가 미국 제약사 모더나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5억 회분에 대한 사전 구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와 함께 코백스 백신 보급 프로그램을 주도하고 있는 세계 백신 면역연합 가비는 3일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가비 측에 따르면 이번 계약 물량은 이르면 10월부터 약 3,400만 회분이 공급되며 나머지 4억 6,600만 회분은 내년에 나올 예정입니다. 이번 계약에는 변이 바이러스에 대처할 모더나의 추가 접종 백신에 대한 접근 가능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이스 버클리 가비 최고 경영자는 성명에서 모더나와의 구매 계약이 코백스 프로그램 참가국들의 또 다른 매우 효과적인 백신 접근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며 다양한 종류의 백신을 확보하는 것이 항상 코백스의 핵심 목표였다고 밝혔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는 인도에서 누적 감염자가 곧 2천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에 따르면 인도에서는 2일 현재 총 1,992만 5천여 명이 코로나에 감염됐습니다. 특히 12일 연속 1일 신규 감염자가 30만 명을 넘어서고 있으며 지난달 30일에는 40만 명을 넘어 세계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는 전 세계 하루 신규 감염의 40%를 차지하는 규모입니다. 의료 전문가들은 실제 감염자는 정부 공식 집계보다 5배에서 최고 10배가량 많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인도 보건부는 지난달 15일 이후 처음으로 오늘 신규 감염이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도 정부의 전문가 자문단은 코로나 감염 사례가 오는 5일로 정점을 찍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중국이 최근 갈수록 더욱 공격적이며 더욱 적대적으로 행동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어제 방송된 미 CBS 뉴스 프로그램 60분에 출연해 미중 관계에 대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미중 간 군사적 대치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그런 지점에 이르거나 혹은 그런 방향으로 향하는 것조차도 미국과 중국 모두의 이익에 심각히 반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최근 몇 년 동안 목격하고 있는 것은 중국이 자국에서 더욱 억압적으로 행동하고 해외에서는 더욱 공격적으로 행동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어 중국의 목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중국은 세계의 지배적인 국가가 될 수 있고 될 것이라고 믿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은 중파 AM 1566kHz로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